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바라는 것은 참 내가 좀 바뀌고 싶다, 내가 더 달라지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아마 마음들이 다 있을 거라 생각해요. 좀 더 화도 덜 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다 너무 마음을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시간 관리 잘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들이 더 들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을 수없이 먹고 주일 예배 마칠 때마다 그 마음 또 먹고 하지만, 참 우리 수요 예배까지 오기까지 며칠만 봐도 참 바뀌지 않는구나, 또 반복해서 나의 부족함이 또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때가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여전히 실수도 있고 여전히 마음먹음대로 안 되고 잘못도 저지르고 여전히 유튜브 절제 안 되었어, 또 할 일 미루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이런 마음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참 잘 안 바뀌죠. 잘 안 바뀌죠. 잘 안 바뀌긴 하지만 바뀌는 것은 맞습니다. 바뀌긴 하지만 잘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죠. 잘이라는 것은 쉽게 빨리 그런 의미죠. 사람이 쉽게 빨리 바뀌지 않지만 반드시 예수님 안에 바뀌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시는 것 같아요. 반드시 우리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킬 때는 사람이 바뀌는 것은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참 겸손해야만, 겸손하다는 것은 내가 바뀌어야 될 존재다라는 인정하는 건데,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죄책감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죄의식은 많은데 사람은 바뀌지 않죠. 그런데 인정하기 시작하면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라고 인정하는 이 겸손함이 이제 변화의 첫 시작이 되죠. 그래야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도와주시고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겸손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하나님의 본 마음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그 어려움들을 만나게 두시는 것이에요. 삶 자체가 어려운 것이지만 기도한대로 잘 듣지 않고 그냥 두시는 이유가 많죠. 왜냐하면 겸손해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겸손해야, 자기를 볼 줄 알아야, 그리고 들으려고 하고 또 자기를 바꾸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겪어요. 그것도 그냥 적당히 몇 달이 아니고 하는 한 10년 이렇게 길게 이렇게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이 겸손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저의 삶을 봐도 이 인격, 이 성격, 성격이란 말은 좀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이 잘못된, 죄로 말미암아 이게 잘못되어 있는 이기적이고 남들하고 이렇게 착 부딪히게 만드는 이런 아주 못된 우리 안에 이게 잘못된 그런 캐릭터들이 바뀌어지려면 가슴 앓이를 좀 해야 돼요. 가슴이 아프고 힘든, 밤잠을 못 자는, 고민되는, 너무 힘든 마음을 겪는 시간들 있잖아요. 가슴 아리를 해야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갈등 속에서 막 내 뜻대로 안 되어서 막 너무 힘든, 너무 고민되는 그 가슴 아리들 있잖아요. 따라해 볼까요? 인격은 가슴 아리를 해야 한다. 네. 그 힘든 마음, 어려운 마음, 하나님 그래서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가슴 아리를 통과해낼 때 훑어 마음을, 그 마음 깊은 곳을 막 쓸어 훑어내고 나와야 인격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밀어내서 편안할 때는 그렇지 않고 자기 힘, 자기 자신대로 다 할 것 같을 때는 잘 안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렇지 못한, 잘 안 되는 너무나 치열한 관계 갈등, 부부 관계든지 자녀 관계든지 아니면 뭐 어느 관계 속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스스로 막 계획하고 원하는 삶이 있는데 잘 안 되고 이런 답답한 순간들, 고민되는 순간들, 기도해도 잘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너무 힘든 가슴 아리하는 순간들이, 그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사랑하시는 건가, 내 기도 응답하는 건가 싶지만 좀 지나야 돼요. 좀 더 10년이든지 이제 좀 그 상황을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슴 아리하면서 그 미련하고 교만한 마음이 꺾이고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고자 할 때에 허용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여야 사람이 바뀌고, 근데 어려움을 만나고 사람이 이렇게 납작해졌다 해서 다 바뀌는 거 아니죠. 악이 받치고 더 깊은 우울에 빠지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진짜 변화는, 기본은 겸손이지만 진짜 변화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못나도,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꿔내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도 믿음이 좋았습니다. 너무 반듯하니까 형들이 보고 고자질했겠죠. 고자질 가지고 너무 요셉을 여러분 폄하하지 마세요. 요셉이 훌륭했다는 것이에요. 모범생이었고 그 기준에 형들이 마음이 안 드는 거죠. 그렇게 믿음이 좋고 반듯한 친구였지만 여러분 잘 알듯이 물건처럼 팔리는 그 사람인데, 물건처럼 돈에 팔리는 노예로 팔리고, 또 나중에는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도 갇히고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겸손해졌겠지만 그것이 그 인생을 바꿨다기보다는 그 힘든 순간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너무 함께 해가지고 주변 사람이 보일 정도로 그 진한 하나님의 함께 하실 은혜를 요셉이 경험하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와 선하심이 그 인생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디바라 아내의 그 강력한 유혹도 뿌리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평생의 트라우마와, 아무리 형제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제들을, 형제지만 용서하기 어려웠을 텐데 진심으로 눈물 흘리면서 형들을 용서하고 평생 그 형들을 먹여 살리는, 책임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는, 그 하나님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일이었죠. 다윗도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그 블레셋의 최고 싸움꾼을 군대 가기 전 청소년 나이에 나가서 싸울 정도로 싸움을 잘했어요. 싸움만 잘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그 정도면 연단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지독한 연단은 10년을, 그리고 진짜 정식으로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 다치면 20년의 세월을 다윗이 어떻게 보면 답답한, 지독한 어려움과 답답한 그 시간들을 20년을 보내게 되는데, 그 믿음 있는 다윗이 그런 고생을 굳이 당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려움들을 그냥 허용하시죠. 그것도 억울한, 원통한 상황들을 그렇게 길게 허용해 버리시죠.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다윗이 경험한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어요. 구구절절히 시편에 고백되어 있죠. 내가 사망의 죽음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났다. 죽음을 생각하는 삶을 많이 살았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컴포트, 위로하신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그 위로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나 반드시 따라온다 고백할 만한 확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 어려운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이 인생이 완전히 더 깊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궁궐에 살지만 궁궐에서의 화려한 삶보다도 성전의 문지기의 삶이 더 부럽고, 그리고 자기를 죽으랬던 사울왕이 전쟁에서 죽었을 때 진짜 진심으로 슬퍼하며 애가 슬픔의 노래를 지어가면서 울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됐던 것도 보면, 그 어려운 순간을 보내면서 낮춰질 때 낮춰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선하심을 맛보면서 그가 변화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읽었던 본문도 보면 그렇게 중요한 내용 같지 않은, 첩 들여서 애 난 이야기에 지나지 않지만, 이 내용을 곰곰이 보면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아주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또 그 문제의 원인이 된 하갈의 어떤 이 모습. 그런데 이런 연약한 이 아브라함의 가족 사이이기도 하고 여종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처리해가는 이 과정을 보면, 그 크신 분이 이 문제 덩어리인 하갈까지 신경을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제목이 하나님께 불경을 할 수도 있지만 지치다거리 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허물과 부족 때문에 방구석을 쓰레기장처럼 만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 나의 실수와 부족을 인해서 메시한 인생을 설사 내가 살았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그 방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엄마같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뒤치다거리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시고 자상하시다는 것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같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이 낳지 못한 아브라함을 아들을 줄 뿐만 아니라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할 정도로 엄청난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이제 출발했고, 그 잘 살던 갈대 우르라는 한국의 압구정이나 강남 같은 그 지역을 버리고 평생에 텐트 치면서 외국인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인데, 그 힘든 자기 산 고향에 비하면 한없이 힘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인내의 한계가 온 것이죠. 기다리는 것이 지쳐버린 것이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습니다. 약속 붙들고 순종했지만 10년의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남편을 위해서 첩이라도 들여서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일은 당시에 본다면 흔한 일들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마 걷고 이걸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원했으면 벌써 그 일을 했겠죠. 근데 원치 않는 남편 아브라함을 사례가 설득을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례의 말을 들었다 이런 문구를 보면 사례가 뭔가 설득하는 말을 하고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앞에 보면 조카를 양자로 삼을까 했는데 하나님이 조카도 이렇게 떠나보내게 했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 정말 양자 삼고 싶은 너무나 충성된 마음에 꼭 드는 종이 있었어요. 엘리에셀이라고. 이 친구를 양자 삼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을 통해서 낳을 아이가 네 진짜 아들이 될까 이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어떤 언약식도 체결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례가 생각하기에 나를 통하지 않고 아브라함 몸만 되면 되는 거니까 꼭 자기가 아니라도 첩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논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논리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설득했더니 그럴 수 있겠다, 또 본인도 너무 오래 기다리고 그래서 이제 애굽 여종 하가를 처부로 들여서 드디어 이제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끼어 맞춰가지고 해석해가지고 이루어진 일이었으니 결과가 좋을 리는 없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갈이 임신했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면서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주인의 아들을 갖지 못한 것이 사례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이거를 알고 나서 이제 같은 여자 입장에서 주인이 사례가 여주인을 보이지 않는 거죠. 여자로서 그를 은근히 무시한 행동들을 했던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사례가 야 물 좀 떠와 이렇게 하면 하갈이 물을 떠왔을 텐데 아 제가 임신 3개월이에요. 지금 조심해야 될 때예요 하면서 핑계대면서 뻗댕기고 그래서 사례는 기분 나빴지만 꾹 참고 남편도 여보 지금 조심해야 돼요. 퇴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오히려 하갈의 편을 들고 이러지 은근히 사례가 되게 마음이 상하고 있었을 텐데 한 번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제 추측이에요. 하도 모욕을 했다 그러니까 성경에 너무 뒤지지 마세요. 성경에 없어요. 모욕을 했다 그러니까 그래 드러누워서 임신 나중에 너무 힘들게 드러누워 찾아갔더니 하갈이 일어나지 않고 누워가지고 오히려 여주인 사례 보고 저기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오히려 여주인에게 물 달라고 이렇게 시키니 참다가 사례가 이제 뚜껑이 열린 거죠. 그래가지고 남편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당신이 그딴 식으로 행동하니까 죄가 저렇게 나를 갈구고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나 사이와 나와 당신 사이 하나님이 심판했으면 좋겠다. 누가 도대체 옳은 행동을 한 것인지 열받아서 이렇게 하게 된 모습들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행동을 했죠. 근데 이거는 사례의 평소의 모습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에 보면 그 여인들에게 교회 여성도들에게 과거의 거룩한 부녀들을 본받으라고 말하면서 사례를 예를 들었어요. 사례를 이렇게 했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늘 사례는 아브라함 보면 주님 이렇게 공손하고 늘 예의 바르고 순종하는 그런 여자, 이렇게 대드는 여자가 아니었단 말이죠. 당신과 나 사이 하나님이 심판해 줬겠다고 막 나가듯이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열을 받았으면 그랬겠냐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여자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보통 같으면 남편 이럴 때에는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또 편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잖아. 근데 하도 평소 같지 않게 대들고 완전히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마음에 사나해서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네 여정이니까 네가 알았어. 이렇게 막 나가듯이 이렇게 대응하게 된 것이었어요. 사례가 그래도 이해해주고 안아줬으면 받아줄 만도 한데 남편이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 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유산하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 하갈을 갈구는 것이에요. 똑같이 옛날처럼 일을 시키고 입도 심한데 불구하고 꼭 냄새나는 부엌 일을 늘 맡아서 시키고 너무나 괴롭히는 일들을 하다가 이게 하갈이 견딜 수 없어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가출을 도망을 치는 정도까지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태가 악화된 것이었죠. 사례도 하갈이 나가기를 기대하지 않았을 거죠. 그래도 내 아들로, 저 여자를 통해서 내 아들을 얻고 싶다 했기 때문에 아들로 그래도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갈이 집을 나가는 어디 갔는지 뭘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집이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완전히 붕괴되어버리는 가정 같은 모습이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투표를 선택한 아브라함과 사라였는데 이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뭔가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테니 두 부부가 이렇게 완전히 찢어졌으니 인류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고 여러 가지 참 난감한 상황이 됐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난처한 상황을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언제나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뭐 저도 아내와 가끔 갈등도 가끔 갈등을 할 때마다 야 부부 싸움을 중재하시는 이 하나님을 늘 생각해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해. 네 종이니까 네 알아서 해. 이렇게 아브라함도 혈기를 부리고 전혀 중재하지 않고 그래서 사례도 막 나가고 이 두 사람이 아마 되게 신경전을 부리고 관계가 어려웠을 텐데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일을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부부 갈등 해결의 전문가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고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된 하갈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시죠. 정확하게 문제를 진단하셔서 하갈을 먼저 만나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는 자기 고향 애굽을 향해 내려가는 길목인 술이라는 그 가는 길 샘 곁에 있었는데 그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보낸 천사가 한 첫 마디는 사례의 여종 하가라 이렇게 했어요. 네 사례 종이잖아. 사례 종 하가라 이렇게 분수를 알아야지. 너는 사례의 여종이야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어디서 왔고 네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묻죠.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한다고 하니까 네가 그러면 안 된다고 당장 너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밑에 복종해라 이렇게 딱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네가 종으로서 처신을 바로 해야 된다. 모든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그대로 시정할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이 다 여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그것만 하면 아무 문제도 처음부터 없었을 거니까 그런 것이었죠. 이렇게 나무라셨지만 하나님은 이어서 그녀가 낳을 아이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 씨를 태어날 그 아이를 크게 번성해서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도록 하겠다고. 네가 임신한 그 아이가 아들인데 낳게 될 때는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했어요. 이스마엘은 듣는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네 고통을 들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나 아브라함과 다르게 자상하신 분이신지를 봅니다. 분명하게 바른 말을 하시지만 그 힘든 마음을 품어주면서 위로까지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들에 대해서 또 다른 예언을 더하십니다. 네 아들은 사람들 중에서 들나귀 같이 살 것이다. 모든 사람들을 치고 모든 사람도 그를 치는 서로 형제들과 싸우는 자가 될 것이다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네가 낳을 아들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 를 밝히시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후손은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해야 될 후손이지 모든 사람과 싸울 사람은 아니거든요. 선을 꺼주는 것이죠. 하가는 지금 이 쫓겨가고 어디로 갈지 뭐 막막하고 임신한 상태에서 가는 이 딱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낸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큰 위로와 또 자기 아이에 대해서까지 미래까지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소망을 가진 게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이름하기를 나를 살피신 하나님, 아, 나를 다 보셨구나 나의 삶,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처럼 하찮고 변변치 않은 여종에게 하나님께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서 감격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변화되고 그 적시로 사례에게 가서 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이스마엘, 하나님 원래 말한 대로 짓게 됩니다. 그것은 하갈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충분히 아브라함에게 설명했기 때문에 하나님 일러준 그 이름 그대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정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논란이 사실은 우리가 비록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혹은 하갈같이 여러 가지 반복해서 실수를 하고 때로는 믿음 없이 불순종을 해서 일을 그르치고 그래서 상황이 더 복잡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뒤치다꺼리를 다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그 이유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 평생에 우리가 변변찮아서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해서 설사 현재 내가 그 어려움을 당한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뒤치다꺼리 하시는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 본다면 하갈은 문제덩어리였습니다. 이 여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수고하셔서 보살펴 주시는 분이다, 거기까지도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도 자주 내가 뭘 몰랐어, 그때는 정말 철이 없었어, 생각이 짧았어, 실수하기도 하고 혹은 죄를 짓고 참 한심스럽게 내 행동을 보기도 하고 상황이 그것 때문에 완전 꼬이고 어떻게 이 상황, 이 문제 어떻게 과거를 돌릴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감한 상황을 우리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 일이 내가 잘못해서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혹은 사례 그 하갈처럼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뭐해요. 내가 잘못한 건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도움을 구하기도 뭐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자상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셔서 우리가 어지럽혀 놓은 방을 정리하는 엄마처럼 우리 문제를 수습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네가 내 원하는 뜻에 순종 안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한번 작살나게 한번 고생을 좀 해봐.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저도 때로 화가 나서 막 혈기가 나오고 그 가운데 내뱉은 말이나 행동들이 또 주변 사람 힘들게 하고 이러면 참 제 삶을 보면서 저도 한심스럽다 하면서 그런 참 상황을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이 본문을 생각나요. 주님 뒤치다꺼리 해주세요. 제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고 상황이지만 하나님 수습 좀 해주세요. 뭐 예를 들면 아내하고만 이렇게 그러겠으면 하나님 아내 찾아가셨어. 하여튼 위로하시고 저도 뭐 아이면 아이 또 누구면 누구 이런 거 하나님이 제가 나서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나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입장이 애매하면 하나님께서 나서셨어. 뒤치다꺼리 해달라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많이 해주셔요. 그래서 저는 뒤치다꺼리 하신 하나님 이게 참 은혜스럽습니다. 인악과 부족을 많이 직면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시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해도 그래서 가더라도 그 잘못된 길까지도 함께 하시면서 따라오셔서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죠. 이런 은혜가 우리 평생에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자꾸 이용해 먹으면 또 안 되겠죠. 교훈을 삼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엎어졌지만 또 계속 일어서는 아이처럼 걷기 연습한 아이처럼 반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순종하고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 16장 지나고 17장 딱 시작하는 1절에 마치 그 마음을 표현하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계속 그렇게 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갈을 다시 사례에게 돌려보내지만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을 수습하셨어요. 문제를. 그렇지만 여러분 조금 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읽어보면 알지만 나중에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 집에서 내보내요. 하나님이 사례에게 주신 이삭이라는 이 이삭을 아들, 찬친자 아들을 좀 더 큰 이스마엘이 정말 예언처럼 아들을 괴롭혀요. 못 살게 그러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은 하나님 약속에 태어난 이삭과 같이 살아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때는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고 온전해졌을 때는 원래 그 하나님이 그 또 다른 진짜 본심 계획대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게 해요. 그러나 그 둘을 역시 책임지시죠.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봐주시는 일도 있지만 성숙해지면 더 이상 허락하지 않는 일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완전해야 된다 해야 될 요구가 있는 거죠. 언제나 봐주실 수는 없는 거죠. 보조를 맞춰서 잘하면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온전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가늠하다가 현장에 죽을 뻔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자를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셨지만 예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받아주시지만 뒤치다기를 계속 하시지만 그러나 계속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여전히 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도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거를 멸시할 정도까지 그 용서와 사랑을 멸시하기까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회개함으로 계속 나가고 온전한 대로 나가야 그게 오는 것이죠. 지금 혹시 또 계속해서 본문의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을 처리했다가 상황이 완전 꼬여서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고 있다고 한다면 하갈처럼 이렇게 좋지 못한 행동과 태도로 또 문제를 일으키는 그래서 오히려 쫓겨나는 자기가 한 결정에 의해서 당한 어려움을 혹시 겪었다 치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무나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으로 하갈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지치다끄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간구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것이니 소망을 버리지 말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회복해 가시면서 결국에 우리는 그걸 교훈 삼아서 완전한 대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의 참모습으로 서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반복해서 실추하더라도 지치다끄려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결국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다시금 온전한 데 더 서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